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이름처럼 그 외벽이 1,664장의 유리로 덮여 있고 그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진도 8.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당은 내부의 그 앞에서 뒤에까지의 거리가 62.5m이고 좌에서 우까지의 거리는 그 두 배인 125m이고 높이는 39m나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는 2,900명 이상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 5대 대형 오르간 중의 하나로 파이프 수가 무려 16,000개나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의해서 1955년 자동차 극장에서 시작된 수정교회는 1980년도에 1,800만 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완공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이 되었고 거대한 예배당을 꿈꾸는 목사님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지난 6월 30일 주일에 수정교회는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6년 창립 목사인 로버트 슐러의 은퇴 이후 자녀들 간의 교회 지도력 다툼으로 인해서 한때 출석교인이 만 명이 넘었던 교인들은 그 수가 급감했고 4,300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2010년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1년 말에 로마 가톨릭 오렌지 카운티 교구에 5,750만 달러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수정교회당의 매각은 단순히 거대한 개신교 예배당이 가톨릭 예배당으로 변경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를 전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신앙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 예배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을 간증을 하게 했고 설교도 그와 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교회라는 이름도 크리스탈 처치나 크리스탈 채플이 아니라 웅장한 예배당 그 자체를 뜻하는 크리스탈 커시드럴, 수정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지난 50년 동안 매주 TV 설교를 촬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Hour of Power,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당 내부 벽면에 새겨진 글귀가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당신이 꿈을 꾼다면 당신은 이룰 수 있습니다입니다. 수정교회당의 매각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 영원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적 사고방식, 세속적 사고방식, 유행적 사고방식임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또한 마치 포도주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듯이 적극적 사고방식과 번영의 신학이라는 1664장의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할 때에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성경구절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있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적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닻을 내릴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때의 로마 황제가 폭군 네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외적인 상황으로만 하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은 먹을 것, 입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나 권리도 제한받는 곳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은 62년경입니다. 이 감옥에서 2년 또는 3년 정도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감옥 생활 가운데도 기소가 되지 않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에베소와 마게도냐, 드로와 그레데, 니고볼리 등지로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67년경 네로의 박해로 재투옥되어서 6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바울은 참수를 당함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투옥이 되었을 때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없었습니다. 한 사람 누가만이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좀 오라고 하면서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추운 감옥에서 그 무엇으로도 몸을 잘 보호할 수가 없어서 그 집에 두고 온 그 겉옷이라도 있으면 추위를 막아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울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나도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그의 곁에 서서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고, 유라굴로 광풍이 14일 동안 휘몰아칠 때에도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셔 주셨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복음성가 3절 가사에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신 주,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한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격려였고 주님의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은 당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모두 다 배제함으로써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감정의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사막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스토아파 사람들도 자족을 말하지만 사도 바울도 자족을 말합니다. 양쪽이 자족을 모두 다 말할지라도 그 의미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이 말하는 자족이 자급자족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신급자족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족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스토아 사람들은 진정한 자족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순종했던 바울은 참 자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감옥 생활뿐만 아니라 사역 중에서 늘 자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14일 만에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안수를 해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창틀에 걸터앉아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병자의 아픈 부위에 얹게 되었을 때 그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는 문자 그대로 뾰족한 것이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 가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지 간에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다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자신의 사역에 치명적인 방해를 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떠나가기를 세 번을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세 번은 단순한 횟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세 번을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그 가시를 갖고도 자족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약한 자신과 강한 주님이 합쳐져서 자족과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에도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스토아파 사람들은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르치고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준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23절을 두 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로 나누면 그 강조점은 전반부에 있습니다. 전반부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후반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부분보다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 뒷부분이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게 되리라나 그리하면 너희 보화가 천국에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도 채워주시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이고 투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후반부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부분 때문에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를 내 자기 욕망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구하는 것은 오직 좋은 상품의 포도송이입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사과나 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 포도나무 수액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진리와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세속적 가치관을 충족시키는 열매, 욕망의 열매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우리 교회 한 교역자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날 새벽기도 본문인 시편 70편 가운데서 4절 말씀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찬양하면 기쁘고 구원을 깨달으면 보인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글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가 제목이었는데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Let God be magnified. 하나님이 확대되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대되셔야 하는 분이시고 인간은 축소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확대를 꿈꿉니다. 자기가 확대되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도 커지게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번영신학이 잘못 바르지 못한 것은 자신을 크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커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적극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영생에 잇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자신을 세상적 기준으로 극대화시키는 번영신학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을 대부분 참수형을 당하게 하시거나 산순교자로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수정교회보다 한 10배쯤 큰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수만 명 앞에서 사자후를 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나를 확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히 확대되신 그 하나님께 나를 전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적극적 사고방식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전매특허처럼 사용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강조하지 않고 자기 속에 계신 분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아노라. 빌립보 교회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본래 빌립보로 갈 계획조차 없었는데 그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고 기도하는 곳에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고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린 것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 베푸신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기에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켜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쓰임 받았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감격이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2001년에 37살의 나이로 제네바 한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이력 편주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서재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모았는데 무릎이 저절로 꿇려졌습니다. 한동안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네바에서의 사역은 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이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저절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것도 나의 지난 사역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되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를 확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족을 배웠고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또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위기를 겪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서 능력을 주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속에서 능력을 베푸신 분이 우리 속에서도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베푸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을 확대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주님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크기나 높이, 소유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본질적으로 크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으려 할 때는 우리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욕망을 품으려 할 때에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진리를 안겨주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지팡이와 나침반이 되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